사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느덧 사순절이 시작된 지 열흘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좀 바뀌었는지요? 또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바뀌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절로는 이미 봄이건만 쉬 물러나지 않으려는 겨울이 꽃샘추위로 사람들의 옷깃을 자꾸만 끌어올리게 합니다. 그렇듯 우리 마음 안은 어둠과 빛이 서로 갈등합니다. 거룩과 세속이 갈등을 빚어내면서 변화를 쉬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사순이라는 절기는 환영받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말합니다. 단호하게 사람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자며 우리 시선의 영점을 다시 하나님께 맞춥니다. 어둡고 속된 것들과의 싸움에서 결연히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참 집요한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보았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집요한 만큼 예수님의 응전은 더 빛이 났죠. 말씀보다 카이사르의 검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세상이지만 주님은 말씀으로 그 세속의 매력을 넘어서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신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들 역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당부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권력과 돈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내 우리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비치신 말씀을 내팽개치고 세속의 사람, 아니 세속의 노예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온 이 사순절을 여러분 환영하십시오. 이 사순의 시간에 부활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유혹을 이겨내는 삶을 차곡차곡 채워가시기를 빕니다. 자, 한 주간 필사하면서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합니다. 신약의 서신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며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복음서에서 주님은 이 바리새인 몇 후로부터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당신께서 걸으실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십니다. 13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자, 이 충고에 어떤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 어떤 꿍꿍이를 꾸미기 위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 속에서 이 헤롯과 예수님을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극과 극의 꼭지점에 두 존재가 서 있죠. 성경은 이런 서술 방식을 아주 좋아합니다. 자, 속의 꼭지점에 헤롯이 서 있다면 성, 이 거룩의 꼭지점에는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런데 이 속의 끝에 있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든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헤롯에게 예수라는 존재는 퍽 불편한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 보면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당시 그는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활동 지역과 이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지역이 서로 겹쳤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기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사실 예수님을 걱정한 권고라기보다는 헤롯이나 이 헤롯 배후에 있는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예수님을 겁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요, 정치적 야망이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도 이 팔레스티나 전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로마 황제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데 이 도시의 이름을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스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욕망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속된 욕망을 쌓아가는 지배자가 피지배자들에게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저 자기들의 현재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죠. 억압과 착취를 당해도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일 때 지배자는 그만큼 안전하게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숙명이라는 사실에 매여서 현재를 포기한 채 살아가는 민중들을 깨우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지배구조를 든든히 해야 할 헤롯에게 이 예수는 제거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욱이 헤롯은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한 것을 비판하던 이 세례 요한을 참수한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환생한 거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는 못 사는 법이죠. 누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이 헤롯이 이 소문을 듣는 당혹감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세례 요한이 누구였습니까? 당대의 의인이자 선지자였고 시대의 양심을 깨우던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그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찾아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던 거죠. 우리 예수님도 또한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의 입장에서 이미 숙적을 처리했는데 다시 환생했다라는 그 소문은 그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니 헤롯 입장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예수를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영토 밖으로 내보내든지 애를 쓸 수밖에는 없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충고를 듣고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이 참 재미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우라고 하면은 막 꼬리 아홉 개 달린 여우 해가지고, 아우, 저 여우 같은, 뭐 하면서 얘기하죠. 그것처럼 성경에도요, 이 여우는 교활하고 간교한 자를 상징합니다. 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우, 이 여우라는 대상은 비단 헤롯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헤롯을 전면에 내세워서 예수님을 겁박해서 이 갈릴리 밖으로 쫓아내고자 하는 모든 세력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이 여우라는 표현과 비슷하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그들을 평가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라고 번역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최후는 멸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네들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자랑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참담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대로라면 헤롯 안티파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닐까요?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자에게는 아부하며 약자인 백성들은 착취하고 권력 유지에 위협이 되면은 사람을 보내서 겁박하는 천상 소인배가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말씀보다 빵을 선택해 살아가는 사람이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1000번이라도 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자, 그런 헤롯에게 겁박받은 주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3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겠다. 이 일은 예수님의 일이죠. 여전히 주님은 당신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전한 이 말은요, 단순히 위험만이 아닙니다. 실제이기도 하죠. 자기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세례 요한을 참수한 사람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진리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이 헤롯의 길도 참 분명해 보입니다. 진리이신 주님의 길도 참 분명합니다. 똑같이 분명하지만 자세히 보면 헤롯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에 차이가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우리 주님은요, 시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제3일, 이 시간에 방점을 두십니다. 반면에 헤롯은 공간에 집착합니다. 이 예수님을 갈릴리라는 공간 밖으로 쫓아내고 싶어 하죠. 지구상에 사는 생명체 중에서 시간을 의식하고 사는 존재는 사람밖에는 없다고 하죠. 대체로 동물들은요, 시간보다는 공간에 더 집착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역을 이렇게 표시하고 그 공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동물들이 싸우기도 하죠. 자기 영역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이 헤롯 안티파스와 같은 사람들의 삶은 지극히 동물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눈에 보이는 그 영역에 집착하는 헤롯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로 흘러가는 그 시간들을 의미 있게 채워가는 예수님적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이라는 이 현재에 충실하시면서 내일이라는 삶의 과정 또한 존중하시며 제3일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자기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내다보고 걸으십니다. 메시아로서 그 주님의 목표, 그 목표는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서의 그 죽음,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그 사명을 완수할 곳이 다름 아닌 이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헤롯의 길이 다른 이들을 희생시켜서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길이라면 이 예수님의 길은 자기를 희생함으로 다른 이를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헤롯에게 위협이 된 것처럼 헤롯의 존재는 예수님에게 또한 위협입니다. 허나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 곧 생명을 온전케 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아멘. 헤롯과 같이 자기중심적인 인간과는 달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중심을 땅이 아닌 하늘에 둡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건과 종말적 완성을 마음에 두고 믿음에 두고 미래에 완성될 자기 인간상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닌 하늘에 두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둔 미래적 전망으로 인해 현재의 삶에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이렇게 걸어가야 할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장 불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34절 예수님의 탄식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 주님의 탄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평화의 도성에 평화가 없고 가장 거룩해야 할 그곳이 가장 속된 곳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슬퍼하십니다. 어느새 성전은 이 종교 권력자들의 탐욕과 오만이 지배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여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 선지자는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을 타락한 종교라고 하죠. 신앙의 내용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을 때 종교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35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지키고 싶어 하는 곳, 그러나 그곳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종교는 본능적으로 폭력과 손을 잡기 마련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힘써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를 없애려고 꾸몄던 그 음모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결국 그들은 자기들 영역인 이 예루살렘 성전도 지키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권력인 성직도 지켜내지 못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정치인이라서 짐승처럼 살았다고 하지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성직자이면서도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나눕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착할 땅이 없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결핍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갖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죠. 마침내 아브라함이 2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미 자기 길을 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가 없었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상속자를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번에는 밤하늘에 별을 세게 하시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결핍, 이 아브라함의 고민을 모를 바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분에서 조바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결정을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방해자는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정작 더 자신을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긋지긋하고 뿌리 깊은 이 본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장 6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도 좀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안정되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아브라함의 그 흔들리는 믿음마저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헤롯 안티파스, 그가 갔던 세속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들의 최후는 멸망이라고 단언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름을 확인하니 그 생각의 다름을 인하여서 고민하며 미처 길을 정하지 못하고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다행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설득하십니다. 그의 작은 믿음조차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처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라고 하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단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이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라면서 칭송하고 우리도 그들처럼 주 안에서 서라 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사순절이 열흘이 지난 오늘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는 어둠과 빛이 서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성과 속이 갈등을 빚어냅니다. 부디 이 사순절을 걸어가는 동안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갈 내 존재를 기억하며 우리 시선의 영점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고 어둡고 속된 것들과의 싸움에서 결연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우리가 의로움을 힘입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은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속의 사람,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 곧 멸망하고 말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총을 기억하면 우리가 가는 길도 주님께서 가신 길과 같을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의롭다 여겨 주시옵소서. 남은 사순 기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